인공지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자동화 도입과 강연, 해외 진출 법률 자문까지 인공지능의 길, 김경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제 책상 위에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잔뜩 쌓여 있거든요.
네, 저도 방금 스튜디오 들어오면서 봤는데 와, 양이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이 심층 분석에 아주 튼튼한 뼈대가 되는 이 방대한 보고서. 이게 바로 김경진 변호사, 전 국회의원이시죠.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해 주신 중국의 AI, 로봇, 반도체, 통신 최신 브리핑 자료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냥 표현적인 뉴스만 훑어보면 아, 중국 기술이 많이 발전했구나 하고 넘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자료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거든요.
네, 그 완전히 다른 이야기. 전 세계 기술 패권에 딱 한가운데 있는 중국이 미국의 그 강력한 제재를 어떻게 막 요리조리 우회해서 기술적 돌파구를 찾고 있는지 오늘 저희의 핵심 미션이 바로 이겁니다. 이 속에서 신호와 소음을 쫙 걸러내서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일상이나 비즈니스에 어떤 연쇄 반응이 일어날지 분석해드리는 거죠. 자, 그럼 이 복잡한 이야기들 한번 하나씩 풀어볼까요? 첫 번째 주제부터 가보시죠.
네,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짚어야 할 게 바로 중국 AI 소프트웨어의 뭐랄까 역습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부분입니다.
아, 맞아요. 제가 그 오플라우터 집계 데이터 보고 이거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하고 눈을 의심했다니까요. 글로벌 AI 모델 주간 호출량이 56.8조 토큰인데 그중에서 중국산 모델이 무려 28.13조 토큰입니다.
미국산 모델의 6.4배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죠.
진짜 놀라운 게 14주 연속 1위를 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상위 5개가 딥시크, 샤오미, 텐센트, 지프 전부 다 중국산이에요. 아니, 이거는 마치 최고급 슈퍼카 엔진을 동네 자전거 가격에 막 뿌리고 있는 거랑 같지 않나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 비결이 바로 비용 대비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구조에 있습니다. 보통 전문가 혼합 구조라고 하죠. MOE 구조요.
아, 질문에 따라서 특정 신경망만 딱딱 켜서 전기를 아끼는 그런 방식이요?
맞습니다. 근데 중국은 그걸 훨씬 더 극단적으로 쓴다는 게 포인트예요. 딥시크의 최신 V4 대시 플래시 대시 0731 모델 사례를 보면 이게 확 와닿습니다. 이 모델이 MIT 라이센스로 가중치까지 다 공개가 됐거든요.
완전 공짜로 풀어버린 거네요.
그렇죠. 게다가 비용이 입력 100만 토큰당 $0.14 수준이에요. 이게 미국의 엔트로픽에서 나온 클로드 페이블 5 모델보다 무려 100배 이상 저렴한 가격입니다.
와, 100배요? 근데 그렇게 싸면 성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보통 싼 게 비지떡이라고들 하잖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자사 플래그십인 V4-Pro 모델을 9개 주요 벤치마크에서 뛰어넘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처음부터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뼈대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사후 학습, 그러니까 포스트 트레이닝에만 집중 복격을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천재를 키워내는 게 아니라 이미 좀 똑똑한 애를 데려다가 시험 문제 푸는 스킬이나 추론 요령만 집중적으로 과외를 시켰다는 거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사후 학습만으로 실전 가성비를 극대화한 거죠. 알리바바의 Q1 3.8 대시 맥스 모델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 거대한 2.4조 파라미터 모델을 굴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MOE 구조를 써서 토큰당 딱 950억 개만 활성화해서 계산을 엄청나게 절약합니다.
세상에, 2.4조 개 중에 950억 개면 정말 최소한의 두뇌만 쓰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게 8월 10일 주간에 허깅페이스나 모델스코프 같은 곳에 아예 오픈웨이트로 풀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홍콩 주식시장에서 관련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중국 AI 모델의 비용 대비 성능 곡선이 아직 전혀 꺾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와, 비용 대비 성능 곡선이 아직도 우상향 중이다. 듣기만 해도 무섭네요. 근데 여기서 저 좀 굉장히 현실적인 의문이 하나 드는데요.
네, 어떤 부분이죠?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기가 막히게 효율적으로 설계되었다고 해도 이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려면 결국 그 근간이 되는 하드웨어, 컴퓨팅 파워가 든든하게 받쳐줘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이 엔비디아 퇴신칩 수출을 아주 꽉 막아놨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아주 예리한 지점이십니다. 바로 그 지정학적 충돌 속에서 오히려 미국의 제재가 중국 내부의 독자적인 생태계를 아주 끈끈하게 결속시켜버린 겁니다.
아, 제재를 피하려다가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게 된 거군요.
맞아요. 대표적인 게 화웨이의 신형 AI 가속기인 어센드 950DT입니다. 이게 원래 4분기 예정이었는데 이번 8월에 화웨이 클라우드에 조기 탑재된다는 소식이 김경진 변호사 브리핑에 담겨 있습니다.
벌써요? 성능은 어느 정도인데요?
FP8 기준으로 연산력이 2페타플롭스인데 이게 전작인 910C의 무려 2.5배 수준입니다. 더 무서운 건 아까 우리가 극찬했던 그 가성비 끝판왕 딥시크가 이 화웨이의 새로운 칩을 초기부터 도입할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죠.
아, 그러면 소프트웨어 기업이랑 하드웨어 기업이 밑바닥부터 같이 설계하고 코드를 맞춘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전에는 굳이 자곡선 칩을 쓸 이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살 수가 없으니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 돌아가는 생태계가 구축된 겁니다. 캄브리콘이라는 중국 칩 제조사도 자사 칩에서 딥시크 브리4랑 호환 작업을 다 끝냈고 벌써 2027년까지 주문이 꽉 밀려 있을 정도로 실적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와, 2027년까지요? 진짜 내부 생태계가 엄청나게 단단해지고 있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도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죠. 최근에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장신과기가 상장 첫 주에 시가총액 3.54조 위안을 찍으면서 중국 A주 1위에 오르니까 미 의회 초당파 의원들이 즉각적으로 이거 국가안보 차원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나섰잖아요.
네. 경제적 성공이 바로 지정학적 안보 리스크로 직결되는 거네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 하니까 생각나는 게 최근에 그 기술 탈취 논란도 있지 않았나요?
아, 문샷 AUA의 키미 K3 사건 말씀이시죠?
네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에서 조사 중이라는 거. 문샷 AI가 엔트로픽의 그 클로드 페이블 5 모델을 직류, 그러니까 디스틸레이션 방식으로 베꼈다는 의혹이잖아요. 엔트로픽 측 주장에 따르면 유령 계정을 무려 24,000개나 만들어서 340만 건의 데이터를 쏙 빼갔다던데요?
맞습니다. 엔트로픽 입장에서는 아주 똑똑한 자기들 모델한테 수백만 개의 어려운 질문을 던져서 나온 그 정잡지들을 중국의 신생 모델이 싹 가져가서 훈련을 해버렸다는 거죠.
근데 저도 전문가들 의견을 좀 보니까 문샷 측의 반론도 꽤 일리가 있더라고요. 엔트로픽 모델이 출시된 지 고작 15일 만에 문샷의 키미 K3가 나왔는데 그 2.8쪽에나 되는 파라미터를 미세 조정하고 학습시키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15일 만에 끝낸다는 건 현재 컴퓨팅 파워로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기술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네, 뭐 저희가 어느 쪽 주장이 100% 맞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 사건 자체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이제 AI 모델 자체가 국가 간의 진실 공방을 벌여야 할 만큼 안보의 핵심 자산이 되었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자, 그럼 클라우드 안에서 벌어지는 이 거대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전쟁을 봤으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물리적 세계로 어떻게 튀어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물리적 세계요? 아, 설마 로봇인가요?
네. 이른바 구현지능,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입니다. 당장 오늘, 8월 5일이죠. 유니트리라는 회사가 수요 예측을 시작했는데 여기가 중국 A주 최초의 인간형 로봇 종목이 됩니다.
오, 최초면 시장의 기대감이 엄청나겠는데요?
네, 장난 아닙니다. 기저 기업 가치는 한 420억 위안 정도로 평가되는데 유통시장에서는 예상 시가총액을 1000억 위안까지 보고 있거든요. 기대감이 막 하늘을 찌르는 거죠. 아지봇이라는 회사도 홍콩 IPO로 10억 달러 이상 조달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1000억 위안이면 거의 2배 이상 부풀려진 건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유니트리 상반기 매출 증가율이 40%로 둔화됐다고 하던데 시장의 기대치랑 실제 돈 버는 현실 사이에 좀 딜레마가 있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간극이 현재 이 산업의 명암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대감은 엄청난데 실적에 그걸 당장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게다가 최근에 아주 큰 악재도 하나 터졌습니다.
악재요? 어떤 거죠?
미국 FCC가 외국산 첨단 로봇, 그러니까 인간용이나 사족 보행 로봇의 신규 수입을 즉각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거든요. 이게 사실상 중국산 로봇을 정조준한 거죠.
아, 로봇 시장에도 결국 무역 장벽이 처지는군요. 2025년 기준으로 중국산 인간형 로봇이 전 세계 출하량의 한 84.7% 정도를 차지할 거라는 전망도 있던데. 근데 여기서 질문.
미국 시장이 닫혔다고 해도 유럽이나 동남아시아, 뭐 중동 같은 다른 시장은 널려 있잖아요. 그럼 이 제재가 중국 로봇 기업들에게 정말 치명타가 될까요? 아니면 풍선 효과로 다른 시장만 파이프가 더 커지게 될까요?
아, 정말 핵심을 짚으셨네요. 단기적으로 미국 진출이 막힌 건 뼈 아프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풍선 효과가 나타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중국은 그 압도적인 가성비를 무기로 신흥국이나 유럽 시장을 싹쓸이 하면서 오히려 글로벌 표준을 선점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아까 AI 소프트웨어에서 봤던 그 압도적 가성비 전략이 로봇에서도 똑같이 통할 수 있다는 거군요. 로봇이 이렇게 물리적인 하드웨어 장벽, 국경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면 다시 소프트웨어로 돌아와서 보면 AI 모델들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의 국경에 부딪히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트렌드죠. 이른바 AI 생태계 분열, 스플린터넷 현상입니다.
저희 기사 보고 진짜 놀랐어요. 미니맥스라고 거기서 만든 H3 영상생성 모델이 성능이 워낙 뛰어나서 오픈웨이트로 공개됐는데 정작 라이센스 사용 가능 지역에서 한국, 미국, EU, 영국 이 네 곳이 쏙 빠져버렸더라고요.
네, 겉으로는 누구나 쓰라고 열어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강력한 장벽을 친 거죠. 미국은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의 저작권 소송을 의식한 거고 한국과 EU는 현재 논의 중인 생성형 AI 규제법안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회피하려는 의도입니다.
야, 완전히 생태계가 블록화되면서 쪼개지고 있네요.
여기서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한 자료에 정말 중요한 분석이 하나 나옵니다. 중국 상무부가 현재 프론티어 AI 모델의 가중치 다운로드를 제한하는 수출 통제를 검토 중이거든요. 이게 큰 그림과 어떻게 연결되냐면 바로 거울상 규제, 즉 미러 레귤레이션이라는 겁니다.
거울상 규제요? 그러니까 미국이 반도체, 하드웨어를 통제하니까 중국은 우리는 그럼 가중치, 즉 소프트웨어를 통제하겠다. 이렇게 똑같이 거울처럼 반사해서 맞불을 놓는 거군요.
네, 정확히 그겁니다. 서방 세계가 AI 모델의 두뇌를 쉽게 가져다 쓰지 못하게 장벽을 세우는 거죠.
와, 이거 듣고 계신 한국의 비즈니스 관계자분들이라면 진짜 등골이 서늘해질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성능 좋고 엄청 저렴한 중국 AI 모델을 자사 서비스에 연동해서 쓰는 한국 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꽤 있잖아요.
엄청 많죠, 사실.
그런데 만약에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통제나 규제 때문에 어느 순간 접근이 탁 막혀버리면 회사 서비스 엔진이 하루아침에 멈춰버리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법적 리스크나 규제 리스크를 대비해서 대체 경로를 확보해두는 것, 즉 소프트웨어 공급망 다변화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이 되었다는 강력한 시사점입니다.
아, 유니트리 상장도 한국 로봇 기업들 같이 산정할 때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될 테니 그것도 계속 지켜봐야겠고요. 하드웨어도 마찬가지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화웨이 어센드 신형칩, 그게 올해 4분기에 한국 진출을 계획 중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네, 맞습니다. 그것도 가격 경쟁력이 워낙 좋으니까 한국 기업들이 도입을 검토할 수 있지만 자칫하면 미국의 대중 제재망이랑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미리 아주 치밀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중국 내부는 지금 바이트댄스가 협업도구팀이랑 AI 챗봇팀을 아예 통합해버리고 차이나 모바일은 고속철도에 AI 프리미엄 요금제를 상용화하면서 일상생활에 AI가 무섭게 스며들고 있잖아요.
네, 실생활 침투 속도가 어마어마하죠.
반면에 글로벌 무대에서는 이 기술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를 두고 장벽이 높아지고 있고요. 당장 9월 24일에 트럼프와 시진핑의 워싱턴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AI 안전 의제가 다뤄진다고 하니까 미중 기술 패권의 향방을 가를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 회담 결과에 따라서 기술 생태계의 블록화가 얼마나 더 심화될지 결정될 테니까요.
네, 오늘 저희가 이 방대한 자료를 통해 살펴본 내용을 갈무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인공지능과 로봇이라는 이 놀라운 신기술이 겉으로는 국경 없는 오픈소스와는 아주 친근한 얼굴을 하고 나타나지만요.
네, 하지만 실제로는
실제 이면에서는 철저한 국가안보와 지정학적 무기로 쓰이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희가 다룬 이 분석들을 보면 기술의 발전 속도도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놀랍지만 그 기술을 차단하고 통제하려는 국가 간의 규제 속도도 무서울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창과 방패의 싸움이죠.
그래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최고 수준의 AI 모델들이
조만간 물이나 전기처럼 우리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기본 인프라가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충분히 가능한 미래죠.
그런데 나의 국적이나 우리 국가의 규제 때문에 특정 국가의 시민들만 그 엄청난 지능에 접속할 수 없게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와,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하네요.
과거에는 국가 간의 부의 격차가 문제였다면 이제는 아예 생각하고 추론하는 능력 자체, 즉 지능의 격차가 생기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개인으로서 또 기업으로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 방송을 다 들으신 후에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해 스스로 한번 깊이 상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중요한 화두네요.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심층 분석 대담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인공지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자동화 도입과 강연, 해외 진출 법률 자문까지 인공지능의 길, 김경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같은 주제 권의 다른 방송, 오늘 AI 뉴스도 Apple Podcasts에서 함께 팔로우해 주세요.